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는 우리가 일종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또는 그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함, in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사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우리가 알면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이단에 끌려갈 일이 없어요. 이단에 귀가 솔깃할 것도 없고 이단에 가르침을 받을 이유도 없고 이단에 속을 까닭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사도 요한 또한 우리가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소아시아에 요한이 섬겼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이단이 준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초대교회는 이단에 시달렸어요. 박해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늘 이단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의 자녀들아. 이 요한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가 섬기는 비록 성도들이지만은 정말 아비 된 마음, 영적 아버지가 된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녀들아, 얘들아. 얼마나 친근한 호칭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좀 나이 들었다고 뭐 성도들 보고 얘들아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요한이 지금 나이 90이 가까워서 정말 영적인 그 큰 스승과도 같고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 이 자녀들아 이것을 쓰는 까닭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 왜 요한복음이 탄생했을까요? 왜 요한 1, 2서를 3서를 쓰고 계시록을 쓰냐는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란 죄로부터 건져놨는데 또 죄로 돌아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개가 토한 걸 맛이 또 다시 먹고 또 돼지가 씻어놨더니 또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행색이 되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건 뭐냐? 알면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짓는 게 불편하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있는 게 불편하지 뭐가 좋겠어요? 그러고는 또 아내한테 자랑하겠어요? 여보, 내가 30년 동안 나는 바람 피운 적이 없어. 그게 무슨 자랑할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데 뭘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는 것. 그것도 깊이 아는 것. 서로 벌거벗은 듯이 아는 것. 그런 앎을 위해서 사귀고 교제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뭐 죄를 쳐다볼 것도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쓸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더 알면 간단해요. 뭐 다른 데를 자꾸 바라보려고 할 게 필요 없어요. 한 군데를 바라보면 돼요. 인생 간단합니다. 한 군데 정신 쏟으면 돼요. 뭐 이것저것 보다가 사고 나는 거지 뭐. 운전도 마찬가지죠. 뭐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이것보다 저것보다 뭐 핸드폰 떨어지면 핸드폰 찾다가 그다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 핸드폰 하지 마라, 뭐 딴짓 하지 마라는 게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사고 안 내는 거는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사고 안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고 안 납니다. 다른 데 자꾸 신경 쓰다가 사고 나는 거죠.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할 수 있죠,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냐? 대언자라고 말해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보혜사 성령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주 얘기 드렸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뭐 보혜사로도 쓰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걸 보혜사 곧 성령이라고 불렀지만은 뭐 원래는 이게 뭐 변호자, 옹호자, 위로자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 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진 이 오늘 대언자라고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럼 성령님은 누구냐? 그분도 또한 보혜사시고 그분도 또한 대언자신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역할, 동일한 역할을 맡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또 분이에요. 따라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면 대언자적 역할을 위해서, 보혜사의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 첫 번째 보혜사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보혜사에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 화목제물은 정확히 번역하면 오히려 뭡니까 이게? 희생제물이 오히려 더 나은 번역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되신 분이니까요. 그분은 그 죄를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3, 4, 5, 6절을 읽으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이 3, 4, 5, 6절 4절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기준이나 행동 규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그분을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낼 때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다고 당연히 그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을 알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계명을 지키는 이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근거는 되지 않지만 적어도 구원을 분별하는 판별 조건은 된단 말이에요. 저분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걸 보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야고보서의 주제와 비슷하죠? 우리가 뭐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때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믿음일 수 있냐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계명과 상관없이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뭐 무슨 설명하고 변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를 안 오라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어떻게 그가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이단,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또 뭐 에비온주의자들 뭐 이런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고 때로는 신성도 부인하고 그 종말론도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런 자들 때문에 자꾸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그들의 삶을 봐라. 행함은 하나도 없는 주제에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 거룩하기를 하나 밝히는 건 음란이요 밝히는 건 돈인데 저들의 삶을 보고 무슨 근거로 저들을 따라가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과 신성, 그분의 휴메니티, 디비니티라고 표현하는데 풀 휴메니티, 풀 디비니티,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꼭 하나의 사고가 나요. 하나가 결격이 돼 있어. 그러니 그들은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이단들은 꼭 행동 거지가 나중에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을 아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알면 우리가 뭐 애통하려고 애통한다고 애를 쓴다고 애통해집니까? 나 좀 애통해야지, 좀 슬퍼해보자, 어떻게 애통이 되냔 말이에요. 그분을 점점 알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 그분이 느끼는 슬픔이 우리 안에 온단 말이에요. 자, 4절 5절 아니지. 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내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그래놓고는 또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래요. 새 계명은 곧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에서 비롯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새라고 하는 단어, 새롭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최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옛 것을 새롭게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다는 뜻은 옛것을 개혁하고 혁신해서 새 것처럼 쓰는 것도 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뭐야 그 노래에 보면은 이게 뭐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옛것을 새롭게 해서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 이게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듯이 우리가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구약 전체에 있는 담긴 메시지를 신약의 메시지와 합칠 때 우리는 온고이 지신에 해당하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계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 찾아와서 율법에 담긴 게 뭡니까? 토라에 있는 게 다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합쳐서 너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레위기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을 합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새 계명으로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33장 3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때 새 계명은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옛 계명,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이 뜻에서 새 계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썼는데 이 계명이 벌써 너에게 왔기 때문에 참 빛이 비치고 있는 거다. 참 빛이 비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지나가는 거예요. 참 빛이 오면.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빛, 생명, 사랑, 말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래요. 그러면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면 이게 사람들 시선을 안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눈을 부딪히는 게 두렵지가 않아.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보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안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게 거리낌이에요. 거리낌. 거리낌의 원래 뜻은 덫이에요. 유혹의 미끼예요. 이런 것들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늘 떳떳지가 못해. 당당하지가 못해. 사람의 시선도 부담스러워.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 예수님 안에 안 있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는 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미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에 눈이 멀어서 어둠은 계속 더듬잖아요. 어디지 어디지 옛날에 여러분 그게 혼미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게 눈이 먼 사람이에요. 곧 영적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떠나서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지혜롭지 않아요. 예수님 제대로 알 때 지혜로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여러분 사람 사랑할 줄도 몰라요. 자기 감정이죠, 뭐. 뜨거워졌다, 식었다는 거죠, 뭐. 자 1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내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지금 자녀들아 부르는 건 세대와 사실 나이와 관련없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여기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이들 하면 뭐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청년들 하면 믿음이 강해진 상태죠. 그러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아비들하면 성숙해졌죠.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차례차례로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는 아까 보니까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악한 자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이걸 썼다. 적 그리스도나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이걸 썼다 하는 그 목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잘 읽는 요한 1서에서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다면서요. 따라서 성경은 중의적, 이중적 의미로 쓰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실 때는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죠. 사랑이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는 행동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 뭐 재물이나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사랑할 수 있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재물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재물을 볼 수도 있고 재물을 쓸 수도 있지만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얼른 알라는 거죠.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돈 벌라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굶게 죽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세요. 먹는 거 따라옵니다. 그 말 뭐 듣기겠어요?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게 딱 세 가지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거 읽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기자 생활을 20수년 하면서 내가 세상을 아무리 연구해도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거 보고 다 정리가 됐어요. 육신의 정욕.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일으키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기준 삼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냥 보는 것에 끌려가는 삶이에요. 이생의 자랑. 그저 남 앞에 허풍 떨고 저 앞에 뭐 내세울 거 없나 이거 찾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력서도 길어지고 그렇게 예? 레퍼런스를 그렇게 뭐 많이 갖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끊어야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끊어야 공생애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이게 정리가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실패한 것, 예? 선악과를 분별한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 것. 먹음직도 한 게 육신의 정욕에 진 것이죠. 예? 보기에도 좋은 건 안목의 정욕에 진 것이죠.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건 이생의 자랑거리에 놓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때도 에덴 동산에 와서 그렇게 속삭였고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찾아와서 돌이 뜨게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 뭐 이생의 자랑거리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 아니냐. 세상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고 안목의 정욕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신명기 말씀과 말씀으로 이겨냈을 때 그때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야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우리 또한 말씀으로 이겨야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또 알기는 아는데 또 안 살면 뭐해요 또.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영원이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영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고 없어지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는 건 이 말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이 말씀이 곧 빛이요, 이 말씀이 곧 사랑이다. 이게 요한 전체의 주제예요. 주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 많이 남았네. 18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적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있는 존재지 교회 속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장 1절로 가면은 적 그리스도를 거짓 선생들로 보는 거예요. 우린 적 그리스도를 사탄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 그리스도를 참수하는 자 다 적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오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받고 올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듯 말씀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24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유튜브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딱 첫 단추 하나 누르면 관련된 유튜브 영상 200개가 떠와요. 그래서 우리의 확증 편향성이 극히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누르기만 하면 이 200여 개 그냥 영상이 줄줄이 뜨게 돼 있어요. 뭐 자기가 뭘 눌렀든 간에. 그래서 무슨 뭐 좌파를 눌렀건 우파를 눌렀건 하면은 계속 줄곧 글로 가다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무서운 지금 알고리즘 시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 뭐가 있느냐? 아이들에게 무슨 첫 생각을 심어줄 거냐? 내 인생의 첫 단추는 어디냐? 그게 내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처음 들은 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자꾸 오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처음 들은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약속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처음 약속한 이 영원한 생명은 오간 데가 없고 자꾸 생명과 관련 없는 것들만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분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 주시겠다는 분한테 주겠다는 걸 요구를 해야지 그분한테 무슨 돈이나 건물을 요구하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필요하면 주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면 잘 안 줍니다. 저는 제 가족들한테 뭘 자꾸 달라면 안 줘요. 라면도 안 주고 빵도 안 주고 뭐 안 준다고요. 그냥 안 주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사랑하시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때로와도 혼란스럽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준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된다. 오늘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아래 거하는 한 해가 되고 주님을 더 아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사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올해 주님과 우리가 성경 통독표 나눠드렸죠. 이번 성경 통독표는 우리 형제들이 형제 잘 만들었어요. 그 저기 저 전체 통독이지만 그 옆에 또 맥체인 성경 통독을 같이 붙들어 놨어요. 저도 어제 우리 것도 읽고 맥체인도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 뭐 다 맥체는 지금 창세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뭐 마태복음, 스가랴서 이렇게 섞어서 놨어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으시고 오늘 우리가 올해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한 해, 더 깊은 사귐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아는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르는 것,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귀한 귀향이 목적인 줄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한 몸집을 줄이게 하시고, 가능한 소유를 줄이게 하시고, 가능한 생각을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 온전히 생각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사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사 우리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는 것, 더 깊이 아는 것, 오직 그 한 가지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에 접붙여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 것들의 마음 빼앗길 때 주님 한 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알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